이봐요, 급사장.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내가 좀 전에 토끼찜을 주문했소만. 이게 토끼요? 이게?
네, 손님. 밀림의 토끼지요.
하, 그래요? 그럼 이 토끼는 죽을 때 야옹 하고 울지 않았소?
손님, 야옹이라니요? 토끼가요? 맹세코 그런 일은?
이봐요, 급사장. 맹세는 그만두고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오. 옛날 인도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는 것을.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지.
좋은 시절이었다면 고양이한테요?
여행자에게도. 1872년 인도의 반도 열차 몽골리아호에서 내린 필리어스 포그가 찾은 곳은 기차역 식당입니다. 그리고 급사장이 추천하는 토종 토끼찜을 먹었는데 맛이 좋지 않아서 점잖게 화를 내고 있군요. 성격만큼이나 엄격한 미식가이지만 여전히 신사도를 잃지 않는 그다운 에피소드죠. 굴욕의 급사장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일린.
아, 무슨 말씀이요? 언제든지.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정표는 인도의 뭄바이와 콜카타. 예전엔 도시 이름이 조금 달랐었죠. 봄베이와 캘커타. 영미문학관에서는 편의상 요즘 명칭인 뭄바이와 콜카타로 부르겠습니다. 줄 베르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 나흘째군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달력과 시계를 1872년 10월 20일에 인도 뭄바이로 맞췄습니다. Phileas Fogg, John Passepartout 일행이 런던에서 이집트의 수에즈까지, 수에즈에서 뭄바이까지 오는데 예상보다 이틀을 더 빨리 왔죠.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행 중에서 형사 픽스를 빼놓으셨네요.
그랬군요. 다만 내기 때문에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선 영국 신사 필리어스 버그를 은행 터리범으로 지목해서 런던에서 수에즈, 수에즈에서 뭄바이까지 따라온 형사죠. 이 픽스 형사는 요새 장안의 화제인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베르 경감의 코믹 버전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뭐 찾아보니까요, 레 미제라블이 80일간의 세계일주보다 11년 먼저 출간되었더라고요. 뭐 근거가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거나 여전히 뭄바이의 명소를 방문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포그를 쫓아다녔다가는 가상의 여행 역시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마당발, 만능 열쇠, 파스파르투를 쫓아다니는 게 현명하겠죠.
파스파르투의 뭄바이 가이드를 기대하면서 80일간의 세계일주 네 번째 관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월드뮤직 전문가이기도 한 방성현 PD의 월드뮤직 스페셜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도서출판 열림원에서 80일간의 세계일주 번역서를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의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_englet, ENGLIT, 뭐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피터 사르스테스의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Where do you go, my lovely?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기계처럼 정확한 영국 최고의 신사 제야의 은둔자 필리어스 파그는 어느 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혁신 클럽의 친구들과 기상천외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80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머릿속에 계산기가 장착된 것 같은 사내, 우리의 필리어스 퍼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혁신클럽의 다른 친구들은 퍼그가 진다는 조건 하에 무려 2만 파운드의 돈을 내겁니다. 다음 날 아침, 퍼그는 새로 맞아들인 하인 바스파르트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뒤쫓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퍼그가 런던 은행 터리범이라고 생각한 형사 픽스입니다. 픽스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순진한 바스파르트에게 접근해서 그의 호의를 사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퍼그 일행은 런던을 떠나 이제 뭄바이에 도착했는데요. 여전히 관광 같은 것엔 관심이 전혀 없는 필리어스 퍼그와 달리 하인 바스파르트는 신이 나 있네요.
파스파르투 had no sooner heard his master's orders on leaving the Mongolia that he saw at once that they were to leave Bombay as they had done Suez and Paris, and that the journey would be extended at least as far as Calcutta, and perhaps beyond that place. He began to ask himself if this bet that Mr. Fogg talked about was not really in good earnest, and whether his fate was not in truth forcing him. Despite his love of repose, around the world in 80 days. Having purchased the usual quota of shirts and shoes, he took a leisurely promenade about the streets, where crowds of people of many nationalities, Europeans, Persians with pointed caps, Banyas with round turbans, Sindhis with square bonnets, Parsis with black mitres, and long-robed Armenians were collected. It happened to be the day of a Parsi festival. These descendants of the sect of Zoroaster, the most thrifty, civilized, intelligent, and austere of the East Indians, among whom are counted the richest native merchants of Bombay, were celebrating a sort of religious carnival, with processions and shows, in the midst of which Indian dancing girls, clothed in rose-colored gauze, looped up with gold and silver, danced airily, but with perfect modesty, to the sound of viols and the clanging of tambourines. It is needless to say that Passepartout watched these curious ceremonies with staring eyes and gaping mouth, and that his countenance was that of the greenest booby imaginable. Unhappily for his master, as well as himself, his curiosity drew him unconsciously farther off than he intended to go.
Passepartout는 몽골리아에서 내리기 무섭게 주인의 지시를 받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까지도 주인이 80일간 세계 일주 내기를 했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있던 그였다. 대충하다. 런던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계속 여행을 하실 모양이야.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기를 하셨나 봐. 내 팔자야. 조용히 살고 싶어서 모셨더니 아예 지구를 한 바퀴 돌게 생겼구나. 어쩌겠어. 기왕 이렇게 된 거. 관광이나 즐기자. 그래서 파스파르투는 뭄바이를 돌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온갖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뾰족한 모자를 쓴 페르시아인, 둥근 터번을 쓴 인도 상인, 네모난 모자를 쓴 파키스탄인, 긴 옷차림의 아르메니아인, 검은 모자를 쓴 파르시, 인도의 조로아스터 교도인 파르시의 축제가 마침 오늘이었다. 파르시 축제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로 화려한 행렬과 정숙한 여흥이 넘쳐났다. 파스파르투는 얼뜨기 촌놈 티를 있는 대로 내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촌놈의 호기심 때문에 또 한 번 큰일이 날 뻔했다. 축제를 구경하고 기차역을 향하던 파스파르투는 말라바르 언덕에 힌두교 사원을 보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He was quite ignorant that it is forbidden to Christians to enter certain Indian temples, and that even the faithful must not go in without first leaving their shoes outside the door. It may be said here that the wise policy of the British government severely punishes a disregard of the practices of the native religions. Passepartout, however, thinking no harm, went in like a simple tourist, and was soon lost in admiration of the splendid Brahmin ornamentation, which everywhere met his eyes, when of a sudden he found himself sprawling on the sacred flagging. He looked up to behold three enraged priests, who forthwith fell upon him, tore off his shoes, and began to beat him with loud savage exclamations. The agile Frenchman was soon upon his feet again, and lost no time in knocking down two of his long-gowned adversaries with his fists and a vigorous application of his toes. Then, rushing out of the pagoda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soon escaped the third priest by mingling with the crowd in the streets. At 5 minutes before eight, Passepartout, hatless, shoeless, and having in the squabble lost his package of shirts and shoes, rushed breathlessly into the station. Fix, who had followed Mr. Fogg to the station and saw that he was really going to leave Bombay, was there upon the platform. He had resolved to follow the supposed robber to Calcutta and farther if necessary. Passepartout did not observe the detective, who stood in an obscure corner, but Fix heard him relate his adventures in a few words to Mr. Fogg.
I hope that this will not happen again,
said Phileas Fogg coldly as he got into the train. Poor Passepartout, quite crestfallen, followed his master without a word. Fix was on the point of entering another carriage when an idea struck him which induced him to alter his plan. No, I'll stay, muttered he. An offense has been committed on Indian soil. I've got my man. Just then, the locomotive gave a sharp screech, and the train passed out into the darkness of the night.
Passepartout는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첫째, 인도의 일부 사원은 기독교도의 입장을 금지한다는 것. 둘째,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나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 영국 정부는 인도의 종교를 보호했고 사소한 관습까지도 존중했다. 따라서 인도 사원의 원칙을 어긴다는 것은 곧 영국 정부의 엄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순진한 프랑스인 파스파르투는 냅다 사원에 들어갔고 브라만의 찬란한 장식을 구경하며 얼뜨기 촌놈의 넋이 나간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놀람) 눈에 불을 켠 승려 셋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리고 구두와 양말을 벗기고 고함을 지르며 때렸다. 그러나 힘이 장사인 우리의 파스파르투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인도인들에게 프랑스 주먹의 맛을 보여주었다. 그런 후 틈을 타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다. 7시 55분 기차가 떠나기 몇 분 전에 파스파르투는 모자도 없고 양말도 없고 셔츠까지 잃어버린 채 기차역에 도착했다. 픽스는 플랫폼에 있었다. 그는 콜카타까지, 아니 필리어스가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작정이었다. 파스파르투는 그늘에 있는 픽스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픽스는 그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다 들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만신창이가 된 하인을 보고 짤막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네. 멀리서 영국 신사와 프랑스 하인이 기차를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 타려던 픽스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니지, 난 여기 남아있자. 인도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놈은 내 거야.
퍼그와 파스파르투가 탄 기차는 뭄바이를 떠나 콜카타로 향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월 22일 오전 8시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The train stopped at 8 o'clock in the midst of a glade some 50 miles beyond Rothal, where there were several bungalows and workmen's cabins. The conductor, passing along the carriages, shouted,
"Passengers will get out here!"
Phileas Fogg looked at Sir Francis Cromarty for an explanation, but the general could not tell what meant a halt in the midst of this forest of dates and acacias. Passepartout, not less surprised, rushed out and speedily returned, crying,
"Monsieur, no more railway!"
"What do you mean?"
asked Sir Francis.
"I meant to say that the train isn't going on."
The general at once stepped out, while Phileas Fogg calmly followed him, and they proceeded together to the conductor.
"Where are we?"
asked Sir Francis.
"At the Helmet of Colby."
"Do we stop here?"
"Certainly. The railway isn't finished."
"What? Not finished?"
"No. There's still a matter of 50 miles to be laid from here to Allahabad, where the line begins again."
"But the papers announced the opening of the railway throughout."
"What would you have, officer? The papers were mistaken."
"Yet you sell tickets from Bombay to Calcutta,"
retorted Sir Francis, who was growing warm.
"No doubt," replied the conductor.
"But the passengers know that they must provid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themselves from Colby to Allahabad."
Sir Francis was furious. Passepartout would willingly have knocked the conductor down and did not dare to look at his master.
Sir Francis,
said Mr. Fogg quietly,
"we will, if you please, look about for some means of conveyance to Allahabad."
"Mr. Fogg, this is a delay greatly to your disadvantage."
"No, Sir Francis, it was foreseen."
"What? You knew that the way..."
Not at all, but I knew that some obstacle or other would sooner or later arise in my route. Nothing, therefore, is lost. I have two days, which I have already gained to sacrifice. A steamer leaves Calcutta for Hong Kong at noon on the 25th. This is the 22nd, and we shall reach Calcutta in time. "기차가 멈춰섰다. 로탈역을 25km 정도 앞두고 방갈로와 인부들 오두막으로 둘러싸인 넓은 개간지 한복판에서 차장이 통로를 따라 걸으면서 소리를 쳤다.
모두 내리세요! 모두 내리세요!"
필리어스 파그는 프란시스 크로마티 경을 바라보았다. 크로마티 경은 뭄바이에서 여기까지 포그와 함께하며 휘스트 게임을 즐겼던 인도의 여단장이었다. 파스파르투가 놀라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돌아와 소리쳤다.
나리! 선로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진 크로마티 경이 물었다.
아, 그게 무슨 소린가? 선로가 없다니.
기자가 더는 못 가게 생겼어요.
일행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크로마티 경이 차장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
골비 마을입니다.
차장이 말했다.
여기서 멈출 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선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로가 완성이 안 되다니.
여기서 알라바드까지 80km 더 깔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신문엔 개통이 됐다고 나와 있었는데.
무슨 신문을 보셨나? 신문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이래놓고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표를 팔다니.
크로마티 경은 분노했다. 차장이라고 별 수 있을까? 파스파르투는 당장이라도 차장을 때려눕힐 기세였다. 그러나 기차를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던 필리어스 포그가 조용히 말했다. 프란시스 경, 알라하바드로 갈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경께서도 도와주십시오.
포그씨, 인도의 자연이 포그씨에겐 참 모질게 구는군요.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아니, 그럼 알고 계셨소? 선로가 없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동안 벌어둔 시간이 이틀이나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쓰면 됩니다. 25일 정오에 콜카타에서 홍콩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오늘이 22일이니까 콜카타에 늦지 않게 도착할 겁니다. 어떤 위기가 몰아닥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필리어스 포그. 콜카타까지 무사히 갈 줄 알았던 기차가 알고 보니 미완성의 선로를 달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과연 인도다운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었다. 아무튼 필리어스 포그는 콜카타까지 걸어서 갈 작정이었다. 그때 우리의 만능 열쇠 파스파르투가 나섰다. 주인과 따로 탈 것을 찾으러 갔다 온 길이었다.
나리, 걸어가시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기 제가 탈 것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미스, I think I have found a means of convenience.
What?
Is an elephant. An elephant that belongs to an Indian who lives but 100 steps from here.
Let's go and see the elephant,
replied Mr. Fogg. They soon reached a small hut, near which, enclosed within some high palings, was the animal in question. An Indian came out of the hut, and at their request, conducted them with the enclosure. The elephant, which its owner had reared, not for a beast of burden, but for warlike purposes, was half domesticated. The Indian had begun already by often irritating him and feeding him every 3 months on sugar and butter to impart to him a ferocity not in his nature, this method being often employed by those who train the Indian elephants for battle. Happily, however, for Mr. Fogg, the animal's instruction in this direction had not gone far, and the elephant still preserved his natural gentleness. Kiauni, this was the name of the beast, could doubtless travel rapidly for a long time, and in default of any other means of conveyance, Mr. Fogg resolved to hire him. But elephants are far from cheap in India, where they are becoming scarce, and males, which alone are suitable for circus shows, are much sought, especially as but few of them are domesticated. When therefore Mr. Fogg proposed to the Indian to hire Kiauni, he refused point blank. Mr. Fogg persisted, offering the excessive sum of £10 an hour for the loan of the beast to Allahabad. Refused. £20? Refused also. £40? Still refused. Passepartout jumped at each advance, but the Indian declined to be tempted.
"나리, 제가 탈 것을 발견했는데요." 파스파르투의 말에 필리어스 포그가 관심을 가졌다.
"뭔가 그게?"
"코끼리입니다. 여기서 10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인도인이 키우고 있답니다."
한번 가보세."
5분 뒤 필리어스 포그와 크로마틱 형 파스파르투는 높은 우리가 있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우리 안에는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다. 셋은 인도인을 따라 코끼리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예사 코끼리가 아니었다. 주인은 짐 운반용이 아니라 싸움용으로 코끼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타고난 코끼리를 일부러 광포하고 발작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놓았다. 석 달 동안 코끼리에게 설탕과 버터만 먹이면 된다나? 어쨌거나 그런 코끼리를 인도어로 무투시라고 한다. 코끼리 한 마리를 골라도 이런 코끼리를 고르다니. 만능 열쇠 파스발트가 여는 문 속에는 재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양. 천만다행으로 그 코끼리는 아직 무투시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다. 코끼리의 이름은 기우니라고 했다. 필리아스 포그는 코끼리를 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인도인에게 시간당 1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다. 인도인은 코웃음을 쳤다. 20파운드? 퇴짜였다. 40파운드? 퇴짜. 그럼 1000파운드를 줄 테니 코끼리를 내게 파시오. 급기야 필리어스 포그가 이런 제안까지 하자 파스팔트는 펄펄 뛰었고 크로마틱 형도 참다 못해 그를 만류했다. 그러나 물러설 포그가 아니었다.
Returning to the Indian, whose small, sharp eyes, glistening with avarice, betrayed that with him it was only a question of how great a price he could obtain. Mr. Fogg offered first 1,200, then 1,500, 1,800, 2,000 pounds. Passepartout, usually so rubicund, was fairly white with suspense. At 2,000 pounds, the Indian yielded.
What a price, good heavens! Cried Passepartout. For an elephant!
It only remained now to find a guide, which was comparatively easy. A young Parsi with an intelligent face offered his services, which Mr. Fogg accepted, promising so generous a reward as to materially stimulate his zeal. The elephant was led out and equipped. The Parsi, who was an accomplished elephant driver, covered his back with a sort of saddle cloth and attached to each of his flanks some curiously uncomfortable howdahs. Phileas Fogg paid the Indian with some banknotes, which he extracted from the famous carpet bag, a proceeding that seemed to deprive poor Passepartout of his vitals. Then he offered to carry Sir Francis to Allahabad, which the brigadier gratefully accepted, as one traveler the more would not be likely to fatigue the gigantic beast. Provisions were purchased at Colby, and while Sir Francis and Mr. Fogg took the howdahs on either side, Passepartout got astride the saddlecloth between them. The Parsi perched himself on the elephant's neck, and at 9 o'clock they set out from the village, the animal marching off through the dense forest of palms by the shortest cut.
Fogg 씨는 2만 파운드짜리 내기에 임하고 있었다. 코끼리 값에 20배를 낸다 해도 그 액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크로마틱 형을 설득한 Fogg 씨는 다시 인도인과 흥정을 시작했다. Fogg 씨는 차츰 가격을 올렸다.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파운드. 결국 인도인이 굴복했다. 평소 땐 불그레한 파스팔트의 안색이 새파래졌다. 코끼리 한 마리 값에 2,000파운드라니 맙소사. 이제 안내인을 찾는 문제만 남았다. 이 문제는 훨씬 쉬웠다. 영리해 보이는 젊은 파르시가 자원해 나선 것이었다. 포그는 보수를 듬뿍 주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파르시의 얼굴이 더 영리해진 것 같았다. 파르시가 코끼리를 끌고 나와 장비를 갖추는 동안 포그 씨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인도인에게 코끼리 값을 치렀다. 파스파르트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에이, 나리에 저 비 같은 돈, 내 창자에서 돈이 끌려 나오는 것 같구나.
필리어스 포그 and Sir Francis Cromarty plunged to the neck in the peculiar howdahs provided for them, were horribly jostled by the swift trotting of the elephant, spurred on as he was by the skillful Parsi. But they endured the discomfort with true British phlegm, talking little and scarcely able to catch a glimpse of each other. As for Passepartout, who was mounted on the beast's back and received the direct force of each concussion as he trod along, he was very careful, in accordance with his master's advice, to keep his tongue from between his teeth, as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bitten off short. The worthy fellow bounced from the elephant's neck to his rump and vaulted like a clown on a springboard. Yet he laughed in the midst of his bouncing and from time to time took a piece of sugar out of his pocket and inserted it in Kioni's trunk, who received it without in the least slackening his regular trot. After 2 hours, the guide stopped the elephant and gave him an hour for rest, during which Kioni, after quenching his thirst at a neighboring spring, set to devouring the branches and shrubs round about him. Neither Sir Francis nor Mr. Fogg regretted the delay, and both descended with a feeling of relief.
"Why, he's made of iron!" exclaimed the general, gazing admiringly on Kioni.
"Of forged iron," replied Passepartout, as he set about preparing a hasty breakfast.
"아침 9시에 코끼리를 탄 일행은 마을을 떠나 울창한 야자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내인의 말에 따라 숲을 곧장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했다. 코끼리는 부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뻣뻣한 걸음으로 꽤나 빠르게 종종 걸음을 쳤다. 그 바람에 필리어스 포그와 크로마티 경은 가마 속에 목까지 파묻힌 채 이리저리 뒤흔들렸다. 둘은 영국 신사답게 차분한 태도로 이 상황을 견뎠다. 파스파르투는 달랐다. 그는 가마를 타지 않고 코끼리 등을 타고 갔다. 그래서 코끼리가 흔들거릴 때마다 그 울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사 출신답게 코끼리의 목과 엉덩이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광대처럼 고개를 부렸다. 줄곧 농담을 하고 웃어댔고 가끔 가방에서 각설탕을 꺼내 코끼리에게 주기도 했다. 영리한 코끼리는 걸음을 멈추는 법 없이 긴 코로 각설탕을 받아 먹었다. 2시간이 지나서 휴식 시간이 되었다. 코끼리는 가까운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먹어댔다. 크로마티 경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 포그 씨는 잠자리에서 방금 일어난 것처럼 팔팔해 보였다.
오, 정말 새덩어리 인간이군.
감탄한 크로마티 경이 이렇게 말하자 점심 준비를 하던 파스파르투가 덧붙여 말했다.
쇠도 그냥 쇠가 아니라 무쇠예요.
투데이즈 북마크.
Science, my lad, is made up of mistakes, but they are mistakes which it is useful to make, because they lead little by little to the truth.
젊은이, 과학이란 말이지, 실수로 이루어지는 게야. 하지만 그 실수는 저질러도 될 쓸만한 실수지.
줄 베른의 또 다른 소설이죠, 지구 속 여행,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에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줄 베르는 생전에도 스타 작가였지만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그의 소설들은 판타지 장르로 여겨진 반면 오늘날엔 공상과학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의 상상이 철저한 고증과 과학적 이론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죠. 줄 베르는 소설을 통해서 잠수함, 해상도시, 우주여행, 투명인간 같은 개념들을 최초로 제안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더욱 혁신시켰습니다. 그리고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포그가 짠 80일간의 일정이라든지 오늘 등장한 인도반도 철도 등은 실제 당대의 교통수단에 근거해 빈틈없이 계산을 한 덕에 가능해진 이야기이죠.
빛을 바라는 상상, 예술이 되는 상상은 정확한 근거와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해야 가능하다는 것, 줄베른을 통해 알 수 있네요. 오늘 들으신 월드뮤직의 로케이션지는 인도였습니다. 먼저 곡은 영화 슬럼덕 밀리어네어의 주제가였죠. A.R. 라만의 J-Ho, You Are My Destiny. 푸시캣 돌즈의 니콜 셔징어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나중곡은 인도계 영국 가수 수실라 라만의 노래 스키마로, Oh Friend 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